자, 오늘은 제가 일단 성경부터 읽어야죠.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44장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본문을 읽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을 표시고요.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이제 저희가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44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기 아내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자, 곧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거하던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른 그 말에 관하여는 우리가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허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을 만들어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으리요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 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경청하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날은 좀 컨디션이 이렇게 상당히 좀 좋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좀좀 집중이 잘안 되는 날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좀 가지고 와야 될 것도 이렇게 잊어버리고 오고, 조금 좀 실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설교에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시절의 형통함, 좀 길죠? 제목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시절의 형통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조금 덥지 않으신가요? 온도가, 근데 에어컨 온도가 좀잘안 떨어지는 것 같으네요. 이쪽에 24도로 했는데, 그죠? 저쪽에 에어컨을 좀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조절을 좀 해주시죠. 오케이. 자,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지금 이 대언을 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좀 간략히 좀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유대인이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함께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재판관들, 이제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지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 대언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무엘 대언자를 이제 우리가 대언자로도 보고 또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고 또 이제 사사로도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 때에 이르러서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국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의 시대를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부르게 되었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사악한 왕들이 많았고,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아시리아에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점, 유다까지도 멸망하기 직전의 시점, 요때에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유다의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의 이야기를 주로 하겠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유다도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한정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이 전체를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좀 섞어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한 590년 BC,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따지자면 2016년 플러스 590년 이렇게 뒤, 뭐 그 정도 이제 되는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 멸망하는데 그때가 BC 721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도 이제 한참 지난 때인 것이죠. 남왕국 유다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생애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심판이 임박한 그런 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눈물로 그 회개를 촉구했던 그러한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별명이 눈물의 대언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도 쓰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친백성, 그 백성을 참 그 이교도들에게 넘겨주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때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안 좋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유다의 이 총체적 난국을 한 구절로 묘사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5장에 있습니다. 5장 30절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여러 구절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뭐가 이렇게 놀랍고 무서운 일이냐, 뭐가 괴물이 나타나냐,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 다음에 보니까,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부분, 사회의 어느 한 부분만 지금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들서부터 시작해서 말단의 모든 백성들까지 다가 한꺼번에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제 예레미야 25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39장에 가서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이제 묘사하게 됩니다. 자, 이 멸망 직전에 유다 백성들의 이 실태를 보면 대단히 타락하고 또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2장을 한번 펴보시면 그 모습을 조금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4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도대체 어떤 안 좋은 것을 너희가 발견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냐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거기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판하지 않는 거죠. 목양자들도 내게 죄를 짓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어느 민족이 자기 신들 곧 신이 아닌 것들을 바꾸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이교 신들, 그 우상들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야말로 생수의 샘, 끊임없이 그 솟아나는 그 샘물, 생명을 주는 그 샘물, 살아있는 물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또 물 저장고를 스스로 팠는데 그것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저장고다는 저수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들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0절 옛적에 자, 예레미야 20장 20절서부터 이제 다시 보시니까 옛적에 내가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음에 네가 이르기를 내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네가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행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들도 예전에 보면 모든 좋은 그러한 숲과 나무가 있는 곳, 그런 곳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이 우상 같은 것, 신상 같은 거 이런 것, 또는 집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했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네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면 어찌 된 까닭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된 초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오 이스라엘의 집아 마치 아내가 분명히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배신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편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였는데 그런데 예, 그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괜히 이들을 참 이교도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정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의 3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7장의 30절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으며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 예, 성전이죠. 그 성전까지도 더럽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웠나니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한 것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이 전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지 않았던 그런 짓들을 이스라엘이 했는데 심지어 자기의 그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이교 신에게 바치는 그런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제 여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17, 18절에 보니까 이제 먼저 이 하늘의 여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한 집안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는 이 이교 여신,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이교 여신을 섬기는 일에 동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레미야 44장에서 네 번이 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만 총 다섯 번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이교 여신입니다. 하늘의 여왕. 그래서 44장에 17절, 18절, 19절, 25절 이렇게 네 번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군가? 제일 가깝게는 우리가 현대 오늘날까지도 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보시면 그 마리아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는 그 벽화 같은 거 이렇게 부조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The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 마리아에게 공식적으로 호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이교 여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러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이 이교 여신의 이름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전 세계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에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여왕은 그 기원이 고대 바빌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상 이 하늘의 여왕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만 대표적으로 뽑으면 비너스가 바로 이 하늘의 여왕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 달의 여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납작한 빵을 구워서 이렇게 했다. 그 납작한 빵이 지금 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로마 카톨릭이 그 성병이라고 해가지고 납작한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의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변형시켜가지고 그것을 미사로서 행할 때 굽는 그 납작한 빵 모양이 바로 정확하게 이 모양입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아스다롯이라고 나오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할 때 아스다롯이 바로 이 여신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나 아시죠? 다 똑같은 한 여신에 대한 이름인데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불렀던 거예요. 다이아나는 여자들 이 서양의 여자들의 이름에서도 많이 발견되죠. 예. 이 모든 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동일한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 여신은 원래 그 기원이 바벨론의 그 세미라미스로 단무스와 세미라미스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형상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그 형상의 그 기원이 되는 그런 세미라미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유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다. 예레미야 우리가 본 본문에 44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44장의 초반부에 보니까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집트 땅에 거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그 땅.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집트에 내려가 있습니다. 왜 이 이집트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시점은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할 그 이 징조가 보이자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이 이제 다 황폐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이제 예레미야 44장 2, 3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이날 그것들이 황폐한 곳이 되어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악한 행위를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그래서 지금 유다의 여러 도시들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구책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강대국에 붙을까 이걸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의 강대국 중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좀 지면서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집트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이것을 저울질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참 약소민족으로서 강대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살아남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도 많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여기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 이러한 사람들로 갈린 상황에서 이집트 쪽을 택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 44장 1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 있는 거예요. 자, 42장에 예레미야 42장에 11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장 11절부터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지리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지금 강성해지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면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리니 그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빵의 기근도 잊지 아니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리라 하면, 그렇죠? 친이집트파 이집트에 도망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했던 이 사람들의 주장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그런즉 이제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너희 얼굴을 확실히 고정하고 가서 거기에 머무르려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던 칼이 거기 곧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가 무서워하던 기근이 거기 곧 이집트에서 너희 뒤를 바짝 따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너희가 거기 도망간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이 되리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 중 아무도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거나 도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4장에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심판할 것을 44장 11절부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4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화를 내리려고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며 자기 얼굴을 고정하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잡으리니 그들이 다 소멸되어 이집트 땅에서 쓰러지리라. 그들이 심지어 칼과 기근에 소멸되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혐오거리와 놀랄 일과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리니 그러므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는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아무도 피하거나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이 되돌아가서 거하기 원하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이 이집트로 도망갔던 그 유다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보시니까 44장 15절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자, 곧 이집트 땅 바드로시에 거하던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남녀가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네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른 그 말에 관하여는 우리가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17절,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좋은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했던 것들, 아까 그 조상들과 왕들과 통치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완고한 모습이죠.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결코 우리가 너희 말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나도 변치 않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7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종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당장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왜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징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 징계하세요. 회초리를 드신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 자녀가 잘못될 때 가만 놔두는 건 그거는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지요.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다 해놓으셨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 28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전반 앞부분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어떤 복을 줄지를 아주 참 너무 듣기 좋게 참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바구니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우리 그 일반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듣던 그 복에 관한 그 말씀들, 그것이 지금 신명기 28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참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한 3분의 2 정도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만에 하나라도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게 될 때에는 너희가 어떤 저주를 받을지를 아주 구구절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주, 정말 참, 하나님 참 집요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참, 28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낫지 아니하며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뭐 해서 엄청난 그 재앙을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기록하셨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 이놈 한번 당해봐라, 아유, 고소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걸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무서운 것들을 적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참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떠났고 그럴 때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징계를 이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훈련을 위해서일 수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에 뭐 징계당할 만해서 그 고난을 당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 욥을 연단시키고자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시키는 의미에서 고난을 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고난,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이 유다의 도시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집트로 도망갈까, 바벨론으로 도망갈까, 그래서 지금 짐 싸가지고 다 지금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는 이러한 상황이 된 이런 이유, 하나님 백성이 이런 처지에 내몰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아, 이것은 징계 때문이었어요. 이건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우리가 뭘 그만뒀기 때문이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44장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주께서 너희의 악한 행위와 너희가 저지른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셨으며 그런 까닭에 너희 땅이 이날과 같이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분향하고 주께 죄를 지었으며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증언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이날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를 신뢰하고 하늘의 여왕을 계속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이 유다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집트에 거하는 유다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아예 이제 더 이상 못 갖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칼과 기근에 소멸될 것입니다. 28절에 그나마 소수는 그래도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소수는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29,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신뢰해서 도망가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었던 그 이집트 왕, 이때 왕이 파라오 호브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파라오 호브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가 이제 적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표적이 될 거다. 너희가 그토록 신뢰했던 그 강대국의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착각,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는 이집트에 거하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그들의 상황을 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그러고 있는 자신들의 그 상황을 복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식이 풍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그때에는 양식이 풍성했다. 하나님 없는 풍요를 복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더라도 내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이 주어지면 풍요가 주어지면 그것을 복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때는 일이 잘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형통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가에 관계없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내가 느슨해졌다 하더라도 내 일만 잘 풀리면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난이 없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을 복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없는 풍요와 하나님 없는 형통과 하나님 없는 안전, 이것을 자신들의 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창조자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인도자이셨습니다. 공급자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셨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에게 가장 인간 사이에서 친밀할 수 있는 관계인 그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과의 이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상황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재난이 없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만이 형통함과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은 그러한 형통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참된 형통함과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누리는 형통함,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그 형통하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그러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종살이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속박의 집, 쇠용광로로 불리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스스로 자기 발로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어떤 도움과 안전을 참 구하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 뭔가 출세해 보려고 그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에 어떤 임계점이 도달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치 질그릇을 잘못된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가차없이 그렇게 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뭔가를 좀 잘못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 육신의 생명, 육체의 그 생명을 빨리 걷어가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오늘은 이제 유다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목이 뻣뻣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이집트의 그늘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뭐가 복인지 그 개념이 완전히 하나님의 개념과 바뀌어서 마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통함의 그 이유가 그 이집트에서의 형통함의 그 이유가 하늘의 여왕을 잘 섬긴 결과였다고 믿는 상태까지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 어떤 이 여신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내가 사회에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나도 따라가면 나도 참 저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이것은 어른이나 학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생들도 뭐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 대학생도 마찬가지. 세상의 그 친구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일날도 학생들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온전히 참석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 그 시간에 다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고 다 취업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좀 안식하면서 이게 물론 안식일은 아닙니다만 개념은 그 개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주님 섬기고 주님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런 시간으로 내가 이 일주일의 하루를 투자하게 되면 그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쫓아가겠는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승진하고 또 이런 날에도 또 이 상사가 원하면 얼른 나가서 그 비유 맞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승진하고 어떻게 내가 회사에서 살아남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을 잘 섬겨야만 세상 방식대로 그런 것들을 잘 따라야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대단히 참 우리가 물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제가 그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뒤지는 모습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다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좋은 간증을 세우면서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또 세상 일에 노력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모든 어려움이 하늘의 여왕 섬기기를 그쳤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늘의 여왕 섬기기를 그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를 그쳤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꼬여있고 여러 가지 그 것들로 인해서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내가 세상의 방법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맺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능히 고난조차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것을 견뎌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어떤 자기들이 지금 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기를 그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생각했지만 우리가 일이 잘못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더라도 무조건 형통하면 그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단순한, 대단히 간단한 진리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매번 속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형통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늘 그것을 그냥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인들이 범했던 그러한 우를 범치 않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622장을 한장 하십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가 늘 우리가 아직 없는 것,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22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때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인 것을 저희의 평생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 한분 계시면 그것으로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로 저희가 변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믿음을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저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렀을 때 저희는 얼마 못 가서 참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아무리 좋은 그러한 금은 보화와 아무리 참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싫증을 내기 마련이고 그러한 것들이 참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참 얼마 못 가서 참 우리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심장이 터져가면서 그렇게 참 손을 두 손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영원한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그분이 계셔서 그래서 천국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희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